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이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01편은 왕의 즉위식과 왕을 위한 잔치에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노래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노래 속에는 자기 자신의 집안의 궁정과 식솔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토와 성을 책임져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 다윗 왕 자신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서원과 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되어져야 하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서 다윗의 정치 철학과 이념과 그의 소신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꿈꾸고 소망하는 정치 철학과 신념과 그 이념의 근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할 때 바로 1절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주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다윗 왕조가 존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인자와 공의를 펼치심에 그 왕조가 존립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이 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에 베푸신 인자와 공의를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 앞에 온전히 행하고자 하오니 내게 임하셔서 인자와 공의를 펼칠 실력과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다윗은 주 앞에 주께서 인자와 공의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떠한 결심과 다짐을 꺼내놓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인자와 공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만 그 다짐과 각오를 펼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어느 때에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간구함은 내가 언제 주의 인자와 공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과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인자와 공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대상인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최고의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줄 터인데 다 구해봐라. 원하는 것 다 주겠노라. 솔로몬의 구함은 세상의 부귀영화라든지 장수라든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통치할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뭘 뜻하죠? 이 사실은 왕으로서 그는 당연한 권리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왕조가 영원히 존속되어지며 부귀영화하며 우리 나라가 모든 열방에 강건한 국가로 자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뜻과 의무에 더 한 걸음 충성했다, 더 한 걸음 충직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 짧은 지혜로는 다 다스릴 수 없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가로 세워나가는 일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최고의 관심이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윗 역시도 그가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정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 철학, 소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충정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서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서원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는 자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은 인자와 공의를 행함으로 결과될 불이익보다는 부의를 통한 성공의 방식을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삶에 등장하는 여러 과정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결과가 어떠했느냐,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그 사실만 논하게 되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만 거두어드리면 된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식은 바로 삶의 과정과정들은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사모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행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과정들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정에 충실하고 충성하고 그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지, 어떤 열매를 주실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내가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의와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결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 또 우리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래. 내가 사람과 사람에게 어떤 내 의도와 뜻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와해되어서, 좀 와전이 되어서 상대방의 그 뜻을 곡해하고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서로가 등을 지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 뜻이 잘못 오해가 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적지 않은 섭섭함과 냉소적인 반응을 갖게 되죠. 내가 뭘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나만 잘났다고 설쳐대봤자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해서 그나마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도 다 접게 마련. 이것이 우리의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무슨 얘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 역할과 내 자리에 충성하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 같지 않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 오는 날에 연병장에 물을 뿌려라. 먼지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병장에 물을 뿌리는데, 비 오는데 무슨 물을 뿌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요? 하는 군인이 꼭 있어요. 직사게 터지는 거죠. 군인은 연병장에 비 오는 날 물을 뿌려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뿌리는 것이 군인의 자세요, 자리요, 역할이요, 본분인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올까요? 지금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과 충성을 열심히 맹세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충정심과 열심과 그 다짐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 먼저 3절을 볼까요? 3절을 중간에 먼저 보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입니다. 5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습니다. 또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내 궁전에 기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다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신통치의 대리자로서 저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벌을 주겠다. 이렇게 강한 다짐을 펼쳐 보이는 것, 어찌 보면 두려울 정도로 그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정 통치를 갖고 저들을, 악인들을 다 벌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다짐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근거로 해서 벌과 심판을 내리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절, 5절, 7절, 8절 이 무서운 다짐은 가장 먼저 제3자에게 펼쳐질 그러한 다짐이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경고의 서운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거예요. 만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배교자로 서게 되고 죄의 나의 영혼을 팔게 되고 이웃을 헐뜯고 부당하게 판결하고 눈이 높고 자고하고 거짓이 고개를 쳐들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자신을 향한 경고요, 채찍질의 말씀이요, 서원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를 향한 공의로 다스림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넓은 가슴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추스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배려할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다윗의 이 서원은 단순히 법과 질서의 문제로만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다윗의 삶은 적법성과 규칙만으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의 다짐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것으로만 이 서원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항복시킬 수 있는 통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성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온 바 같이 내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인성을 갖는 거예요. 인성을. 이 인성은 뭐죠? 인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인성이. 그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요, 기다림의 마음이요,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의 마음.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거나 저주하는 굽어지고 뒤틀린 그런 심정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비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박수 쳐주며 바라보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리를 향해 날마다 매 순간순간 펼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빚으셨다는 사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세상 앞에 복이 되라. 복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 이 약속을 이 세상 앞에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역할과 이 본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을 누리기를 진정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보세요. 그는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전 지역에 또한 요셉의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들 기근에서부터 생명으로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 여러분이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신다는 사실.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를 우리가 겁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와 거룩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생애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기쁘신 뜻인 겁니다. 이 기쁘신 뜻에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희에게 부여하셨음이 웬 말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본분을 우리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대신 축복할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대신 저주할 것임에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모든 이들 앞에 그리스도의 인자와 정의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